대체 그래서?
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SFR 재테크 이야기 36번째 녹음입니다. 오늘 7월 8일 수요일 저녁에 역삼역 4번 출구 제주은행 빌딩 10층에 있는 저희들 SFR 재테크 이야기 녹음실, 팟캐스트 녹음실 전용실에서 녹음합니다. 오늘 저와 같이 진행하실 일반인 제니퍼께서 옆에 계시고요. 대담자로서는 박호식 복합 사무장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죠?
네, 그러니까. 네, 일반인 제니퍼입니다. 네.
제니퍼님은 박 사무장님 오늘 처음 뵈셨나요?
예, 처음 뵙죠.
네, 네. 저도 처음 뵈요.
아니, 네. 인상도 좋으시고 네. 성품도 아. 좋으시다고 말은 네. 들었는데
두 분이 닮으셨어요.
점수가
너무 아, 아니 정말 네. 정말 좋으신데요.
네, 두 분이 닮으셨어요.
가족 되시는 분들이 참 좋으시겠어요.
별로 원래 가까이 있으면 그걸 잘 몰라요.
제가 낄틈이 없네. 낄틈이 없네. 두 분이 닮았다고 지금 세 번, 네 번 얘기했는데 안경 끼신 게 닮았다고 얘기를 이렇게 보더니
네.
인상 좋은 건 사실이에요. 괜한 네. 뭐 이게 뭐 비디오 방송 아닌데 인상 네. 좋은 건 사실이고 그리고 또 복합 사무장이시잖아요.
뭐 저번에도 계속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네.
뭐 다 털렸다고 생각하는데 또 나오라 그러시니까 뭘 또 더 털어 가실까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방금 전에 전갈이 왔어요. 황지희님이 아 박 사무장님하고 같이 있고 싶었는데 제가 요즘 너무 힘듭니다 하고
저 큰일 납니다 네. 그러면 네.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한번 나오시기를
네 우선
예. 그러면은 제가 예, 예. 저기 모르는 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네. 괜히 일반인이 아니고 정말 일반인이거든요.
아, 왜 일반인이라 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담 오늘 없으려고.
제가
정말 구도를, 모르니까.
구도를 말씀드릴게요. 정말 네. 이분은 일반인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일반인...
아이디는 제니퍼를 쓰셨는데
네.
왜 거기다 또 일반인을 붙였냐면 그 정말 그 이쪽 계통을 모르셨다가 제가 어떻게 건드려가지고 이제 알기 시작하셔서
건드린다는 게 말이 이상할 수 있어요.
그렇네.
참 와전될
아,
수 있는 말.
아 저분 사실 예예. 저분 사실은 되게 경매당했는데 위기를 탁 극복하시고 아. 이쪽에 좀 어떻게 그 아. 옆에 집을 제가 저희 회사에서 낙찰 받아가지고 이제 건드려진 거죠.
아 네, 그렇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매 입문하셨던 분들이 몰랐다가 아니면은 이제 경매를 좀 많이 하시는 분 중에 그런 분들 많으세요. 자기가 어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걸 해가지고 네. 기화로 해서 네. 공부를 하시고 또 네. 이제 경매 쪽으로 이제 전문가가 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 전문가가 되면 얼마나 네, 좋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노력하는 만큼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충분히 네. 가능하리라 보여지고요.
네.
이 정도로 열정이 있으시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경매뿐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 열정이 아니고 원래 저 아줌마 정신이 있잖아요. 다들 이제 자손들 이렇게 키워야 되니까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그래서 하셨는데 원래 지금 댁에서는 과외 쪽으로 이렇게 영어도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이세요. 영어 선생님이신데 그 진행을 하실 만한 소질이 있으셔서 모시고 왔고 그다음에 또 본인 열정이 일단 있으시더라고요. 현재 공부를 계속 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 또 시험도 보셨대요. 그래서 뭐 시험 점수
얘기 다 나오네.
모르겠고 그래서 박 사무장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예, 예.
그 박 사무장님은 답변하실 때 아, 이런 얘기는 내가 수십 번도 했던 건데 하지만 일반인은 모른다고 전제를 하시고
예, 예.
좀 잘 친절하게
예. 아유 뭐 제가 친절은 뭐, 몸에 배어 있습니다.
아 네. 친절은 몸에 네.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아니 제가 아는 게 많이 없으니까 남한테 항상 꿀려 살아요.
제가 그래요.
네, 근데 네. 위축이 돼 있다 보니까
네,
항상
예의 발라야 되고
그렇죠,
맞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좋은 이미지를 줘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사무장님 그래서. 정도 되면 이제 조금 이제 본인 스타일로 가셔도
주변에서 갑질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발견한 것이, 아, 네. 이런 그 일반인이 많을 것이다. 이쪽 수요라고 할까? 이쪽 층이 두꺼울 것이다 생각을 해서, 아, 이 캐릭터가 맞겠다 해서 모시고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지금부터 저는 이제 좀 말을 삼가할 테니까요. 질문과 응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합 사무장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호칭이요.
예, 예.
복합이 붙었다는 건
제가
뭡니까?
제가 복합을 한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여기 그 신이사님이
네.
전 뭐 1회차 팟캐스트 하시면서 뭐 쓸데없는 얘기들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다방면에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복합 사무장이라고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아.
뭐 좀 저렴한 얘기를 한다면 이제 잡지식 같은 것들. 그러니까 경험했던 것들이 보기보다 많아요. 뭐 식당도 한번 해보려고 했었고, 뭐 방송 네. 쪽에도 일도 했었고,
네.
뭐 여러 가지 다방면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옛날 경험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식 습득은 좀 남들보다 못하는데,
네.
그러니까 체화 습득은 남들보다 좀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몸으로 뛰는 스타일.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막 여러 가지 경험들에 대한 바탕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호칭이 붙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잘 몰라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러니까 제가 봐왔던 일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네.
제가 깊이 들어가면은 지식 기반이 낮다고 얕다고 그럴까?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깊이 있게 물어보지 마세요.
아. 뭐가 깊은 건지 얕은 건지 예. 아직 구분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편해요, 제가.
아, 감사합니다.
예, 뭐 막 물어보세요.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요즘 제가 예.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예.
MPL이라는 말을 듣고 보고 해요.
MPL이요?
예, 근데 아, 아직 예. 거기까지는 제가 공부를 진도가 안 나갔어요.
저도 요즘에 MPL 좀 손을 대고 있긴 한데.
예, 보니까는 어디 강의 일정에
예,
예 사무장님 MPL 얘기가 언급된 것 같아서 혹시 예, 여기, 여쭤보고 싶어서.
여기 사무실.
네.
SFR 재테크 이야기 여기 사무실 내에서도 지금 이제 간단하게 MPL이 뭐다.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원래는 그 사무장 일을 하면서 경락잔금 대출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경락잔금을 특화시켜서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경쟁이 너무 심해요. 너도 네. 나도 다 경락잔금 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MPL 쪽도 손을 대고 있는데, 뭐 시중에는 MPL 강의가 너무 단가가 좀 세고.
아.
근데 MPL을 직접적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네.
왜 저럴까 해서 기본적인 부분만 좀 캐치를 해드리자 해서
네.
이제 그 내용을 삽입을 해서, 기초 지식을 좀 전달해주자라고 잡았는데요.
네.
MPL 뭐 간단하게 그냥 뭐 한
일단 MPL이 한 뭐예요?
1분 2분 정도 말씀드리면
네네
MPL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요
네.
NPL
네.
그냥 부실채권 단순하게 얘기하게 되면
부실채권 예. 네
그럼 뭐 non-performing 뭐 loan이라고들 하는데요
아 네
약자인데요
네네
그냥 부실채권
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무수익 여신
무수익 여신.
그렇죠.
예.
그거를 그냥 해석을 하게 되면요.
예.
수익이 없는
네.
대출이다.
수익이 없는 대출?
자, 그렇게 되면은 네. 이제 간단하게 은행에서는
네.
대출을 다 주택담보대출을 하게 되면은 근저당이라는 걸 찾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고 보통 은행에서는 만약에 1억을 빌린다 그러면은 한 120%에서 130% 정도의 근저당 설정
네네.
채권 최고액만큼 잡게 돼요.
네네.
근데 만약에 대출을 빌리고 나서 이자를 네. 잘 내줘야지 은행에서는 그 이자를 가지고 은행을 운용하고 돈들 벌고 뭐 수익 구조를 이제 형성을
예.
하는데.
예.
근데 그게 만약에 3개월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 만약에 또 3개월 정도 또 연체가 됐어요. 3개월까지는 돈 잘 내다가 3개월을
네.
돈을 안 냈어요.
네네.
그러면 은행에서는 수익이 3개월 동안 생겼다가 3개월 동안 또 안 생기게 된 거잖아요.
네.
3개월 동안 연체된 여신을 기본적으로 무수익 여신. 3개월 동안 이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았다.
네.
수익이 생기다가 수익이 생기지 않았다.
아.
라고 보는 거죠.
아.
그러면은 수익이 없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은행에서는 돈이 들어와 이자.
네.
이자가 들어와야지 은행에서는 수익이 생긴 건데
네.
수익이 사라졌기 때문에
네.
수익이 없다라고 한 여신을 무수익 여신이라고 그러고
네.
수익이 없어지게 되면 은행에서는 당장 돈은 빌려주고
네.
이자가 안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운영을 못하게 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은행 예대 비율이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 중에 한 뭐 10억 정도가
예.
연체가 있어가지고 10억에 대한 이자가 안 들어오면 상관이 없겠지만
예.
예를 들어서 뭐 80억, 90억까지 대출이 나왔는데 이자가
예.
안 들어오게 되면 은행에서는 타격이 상당히 크겠죠.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을 수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유동화 회사라는 곳에다가
네.
이 채권을 매각을 하고
네.
원금 기본은 이제 농협이나 이런 데서 기본은 채권을 매각할 때
네.
원금까지는 매각하는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1억에 대출을 해줬다.
네.
1억에 다른 채권을 매각하길 원하겠죠.
네.
손실을 보고 싶진 않겠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경매가 진행된다든지 그랬을 경우,
네.
매각이 원금보다 이하로 떨어질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되면은 그 밑으로도 매각을 해요.
아, 네.
이제 그런 채권들을 좀 저렴하게
네.
사와서, 낙찰자가 이제 나는 이제 정상적인 시세보다는 아무래도 대출은 저렴하게 할 거잖아요.
네.
보통 대출이 이제 감정가라든지 KB 시세 이제 아파트 기준 했을 때
네, 네.
70% 대출인데 70% 정도에는 낙찰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채권을 사와서 예를 들어 채권을 내가 1억에 대출이 있는데 8천 정도에 사온다.
네.
그러면 나는 채권 최고액만큼 1억 2천까지는 채권 최고액이 잡힐 거잖아요.
네.
그럼 8천에 내가 사왔다 그러면 8천하고 1억 2천까지는 4천 정도의 매각 차익이 발생할 수가 있다.
네.
그럼 매각 차익을 보고 물건을 사오는 거죠.
그러면은 물건을 산다는 거는 채권?
채권을 사온다라는
채권을 거. 은행으로부터?
그렇죠.
개인이?
그렇죠.
아, 그럼 은행 가서 채권 사러 왔어요, 그러나요?
아, 그런 내용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요. 어. 이건 NPL만 얘기하다 보면은 어. 모든 시간을 다 하려도 부족해요, 솔직히.
아, 그래요?
예, 네, 어. 그래서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
왜냐면 하나 기초부터 설명을 쭉쭉쭉 드려야 되는데,
네.
물건을 사올 때 어떻게 사오는지, 배당을 네. 어떻게 들어가는지, 채권을 네.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네. 은행하고 유대관계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네.
왜 강의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강의를 통해서
네.
이 채권 강의를 왜 하는지, 이런까지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그 범위까지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너무 많아요. 그거는 차분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제가 그 계획안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끊어보면요.
네.
그 이런 걸 발견했어요. 저도 NPL이라는 거를 모 학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팟캐스트 진행자 쪽에서는 NPL을 경매하는 사람이 NPL을 강의를 하고 뭐 NPL을 말해 경매만 또 못한 거를 그 있잖아요. 채권 정리를 하면서 뭐 저 저당 선순위에서 말소되지 않는 권리가 나오니까 이거는 경매 아니야 막 해가지고 이렇게 부정적인 시야를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NPL을 안 배워야 되나? 이렇게 초심자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NPL을 안 배우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경매 시점은 채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되는데, 자 이래서 설명을 광범위하려다 보니까 어느 날 우연하게 내가 발견한 거는 미국인의 시야에서는 우리나라의 욕실에 보면 화장실 그 변기와 세면대가 같이 있는 걸 이해를 못 한답니다.
변기와 세면대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공간에
구분과 비구분을 따지려면 너무 힘이 드니까 이쯤에서 정리하고 이제 다음 질문.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상당히 상세하게 나갔는데 아직 일반인한테는 그 정도가 좀 부족한데 여기 이제 듣고 계신 분은 아, 저 정도면 상당히 쉽게 설명하신 거다.
우선 간단하게 그냥 얘기해드리면 네. 아까
근데 너무 공중에 무수익, 붕 뜨기만 한 것 네. 같아요.
무수익 여신이라는 네. 거 그게 이제 NPL이다. 그 정도만 우선은 접근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지금 그 신의사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네.
왜 NPL이 이제 뭐 저도 이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
NPL은 한 2년 정도면은 끝날 것이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
그게
그렇지.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만
어...
하고 싶어요. 많이 응? 오픈하고 싶지 않아요. 뭐든지 아... 경매도 예전에 한 20년 전에 이제 뭐 경매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뭐 건설 끼고 뭐 건덜건덜 하시는 건달 분께서 건덜건덜 하시면서 이제 경매를 통해서 돈을 많이 획득하셨을 듯이
네.
그때는 누구한테 뭐 오픈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네, 네.
NPL 같은 경우도 뭐 솔직히 얘기 드리면은 시장성은 아직도 많아요.
맞아요.
접근하는 방식들이 좀 어렵고 이해관계들이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뿐이지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광고하고 싶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감잡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공부를 어떤 방법으로든 더 해서.
그렇죠.
그 시장을 이제 자기가 이제 조금씩 알아간다면 그걸 수익으로 만드는 과정이 그렇죠. 맞는 거지. 이렇게 이제 팟캐스트랄까 이런 자리에서 이제 본인이 알고 계시는 노하우를 1부터 끝까지 쭉 떠들고 그럴 문제는 아니다.
왜냐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걸 어디를 딱딱 집어가지고 얘기하기가 참 애매하다. 아니면 설명하기가 좀 뭐 힘들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냥 말씀 그대로 NPL이라는 무수익 여신인데
네.
그 여신을 통해 가지고 채권을 사고 팔면서 수익을 얻는 구조.
그래서
이제 담보부 채권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네.
담보부 채권에 대한 부분을 사람들이 네. 그 사고 팔면 동시에 네. 이제 수익 부분 채권을 사고 팔면서 그 이익을 얻는 그런 구조들을 이제 NPL이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우선 얘기를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어요.
왜냐면
무슨 말씀인지.
딱 한다 그러면은 모를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사항들을 이제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래요.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면.
네, 알겠습니다. 깊이 있게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한 번에 그냥 팔자 고치는 기술 알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그냥 저같이 묵묵히 한 3년만 지압하시고. 아.
그러니까요. 네. 이게 경매라는 거를 NPL이랑 접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NPL로 돈을 버시려면요. 경매를 거의 99%를 알고 계셔야지 NPL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NPL을 돈 버는 구조는요. 일반 물건들은 취급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일반 물건 다 널려 있어서 누구나가 다 취급할 수 있는 아파트 빌라들은요. 낙찰가라든지 네. 모든 게 다 선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왜 우리나라에서 지금 광고하잖아요. 아까 전에도 이제 얘기 잠시 들었는데 지금 집값 오른다. 아니면은 지금 낙찰가 높아요, 솔직히.
네, 그렇죠. 네.
근데 매매시장은 낙찰가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
네.
근데 낙찰가 높은 거는 뭐 솔직히 지금 방이 비어 있는 물건을 사서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경매를 하게 되면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경매하시는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네.
왜냐면 낙찰이 받아야지만 수익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컨설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장성을 자꾸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실질적인 시장은 제가 봤을 때도 딱히 답드리긴 애매한 시장.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우선은
원래 답은 없죠.
예.
범위가 넓잖아요, 이 시장 자체가.
네, 그러니까 지금 답이 없다는 얘기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 게요.
네.
좋은 물건을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 물건이 괜찮은지 아니면 저 물건이 괜찮은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왜냐하면 솔직히 그렇게 문의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번째가 자기가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기도 모르는데 남한테 알게 달라는 거거든요.
모르니까 알려달라는 거죠.
그렇죠. 모르니까 알려달라고 했는데 좋은 네. 물건 선정 방법은요. 네. 답이 없어요, 솔직히.
뭐 노하우만큼?
노하우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딱히 답 드리면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신이사님한테는 좋은 물건 선정 방법 기준이요. 반지하예요. 네. 왜냐하면 반지하를 좋은 물건에
남들이
보는
손
게
못 대는.
아니요. 그것도
그럼,
아니에요.
그럼.
반지하를 내가 좋은 물건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예,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수리하는 기술이라든지 그거를 이제 지상화 시킬 수 있는 기술들을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의사님한테는 정말 좋은 물건이지만
네.
그거를 보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물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신의사님이 네. 저기 경기도에 저 산골에 어디 있는 물건을 딱 줬어요.
네.
이 물건이 좋으냐 나쁘냐 판단했을 때 예를 들면 신의사님 나쁘다고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내가 요양을 하고 거기에서 홀로 살면서 전원생활 꾸미고 싶다라는
네.
분들은 그 물건이 정말 눈에 좋은 부분이에요.
에이.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시각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물건 선택 방법은요. 각기 의사, 각기 자기 그 취향에 따라 다 다른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가 저기 멀리 경기도 인천에 있는 저기 어디에 있는 물건인데 임대 수요는 좋아요.
네.
예를 들면 화성 이를 집어준다 그러면
네.
화성 임대 수요가 참 좋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아, 예를 들면 좋은데 거기는 자기만 알아요.
네.
임대만 자기가 경매를 안 쳐봐 자기만 임대 놓고
네,
싶어요.
네, 그러겠죠.
그죠?
네.
왜냐면 임대가 좋은 거를 자기는 그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근데, 다른 사람이 계속 들어오면은 거기 임대 수요가 아니라 주택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네.
임대를 원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
네.
임대료가 떨어지겠죠.
네.
그럼 좋은 물건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점과 물건의 그 방향이라든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요.
네.
내가 지금 화성이 좋다고 하지만, 한 뭐 6개월이나 1년 됐을 때 화성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답이
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자고. 나도 초보자고 누구는 중수고 고수가 있는데 3캐러 갔다고요.
네.
난 산도 탈 줄 몰라. 근데 하여튼 3 사면 내가 먹어도 좋고 우리 어머니 보신해도 되고 팔아도 되는데 3이 좋대. 따라갔어. 근데 고수가 3을 딱 봤어. 근데 3 보자마자 신봤다 그럴까? 일단 자기 거 다 득템한다며.
아,
그다음에 신봤다 하겠지. 아니 그러면 고수가 보자마자 신봤다 해주길 바래?
그럼요. 근데
아하,
제가 이제 경남장금 대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하면서 대출 받는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 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중에 정말 초보예요. 생
그렇죠.
초보. 아무것도 네. 모르는데 낙찰을 딱 받았는데 바로 재개발이 떠 있어요. 오. 근데 그게 거래 가는 가격이 만약에 1억 5천에 막 거래돼요. 네. 근데 그 사람은 1억에 막차를 받은 거야. 오. 그것도 반지하야. 이야. 지분도 10평 이상이 돼. 이야. 땡큐잖아요. 네. 우리가 봤을 때. 네. 그 사람이 고수예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고수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운이에요?
자, 자기가 그 집을 들어가 살려고 했다라는 거죠.
아, 본인이?
본인이. 자기는 거기를 실고주 목적으로 해가지고 낙찰을 받고 들어가 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좋은 물건이 돼가지고 자기분 투자 수익이 생긴 거죠.
아, 평소에 착하게 사르신 분인가 보다. 그렇죠. 하늘이 복을 주신 거다. 네.
아마 그 집은 내력을 뒤져보면 조상이 나라를 구했을 거야.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보수라 하더라도 자기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선순 임차인이라든지 유치권을 딱 받아가지고 해결을 세웠는데 막상 그게 시간이 갈 수도 있고 제가 이런 경우들도 참 많이 봤어요. 특수 물건이라 해가지고 지금은 일반 물건 할 수 없어. 시장이 너무 과포화 상태야. 네, 그런 네. 사람들 많잖아요.
네, 네. 네.
왜냐면 빌라 입찰 뭐 90%, 95% 뭐 심지어는 네. 100%까지 가고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네.
낙찰 받았더니 뭐 시중에서는 1억에 받았는데 1억 2천에 팔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짚고 들어가면은 보시게 되면 그렇진 않거든요. 시장 상황이. 그럼 못 받잖아요, 우리가. 낙찰도 못 받고 실질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할 수 있는 물건이 뭐가 있느냐? 특수 물건.
네.
그래서 특수 물건을 많이 한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일반인들이 특수 물건 접근하지 말라라고 하고 싶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네. 주변에서 이제 같이 하자 된다 아니면은 뭐 설명하니까 자신감 가져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잘못 받게 되면요.
네.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공부들을 다 버리고 경매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특수 물건이라는 거는 항상 하자가 있는 거거든요.
네.
어떤 하자에 대한 치유하는 능력이라는 게 이런 게 완전 차분히 쌓여야 되는데
네.
그냥 남들 다니까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접근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네.
간단한 소송이 하나 분쟁되든지 아니면 이 특수 물건이 참 애매한 게요.
네.
특수 물건 당사자, 예를 들어 유치권자가 잘 모르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어요. 당신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나가면은 정말 순리대로 해서
아, 상대가
이뤄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반대로
네.
반대로 내가 낙찰받은 사람이 정말 고수고
네.
유치권 점유하는 사람이 정말 하수면은 그냥 쉬운데 유치권도 네. 고수야. 낙찰받은 예를 들면 하수야.
네.
끌려다닐 수밖에.
보통 유치권을 늦는다는 건 일단 하수는 아니고 뒤에 고수가
아니에요.
있든
우발적 상황이 나와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확 꽂힐 때가 있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교통사고가 고수가 교통사고 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특수물건이라는 거는 수익을 많이 보기 위한 방법일 수 있잖아요. 원래는.
네, 네.
근데 지금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하도 못 받으니까 특수물건을 돌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기본을 다져가면서 가는 게 모든 건 순리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비아냥거리면서 말씀하시는 강의도 한번 있었어요. 매번 떨어지니까 아 내가 왜 이럴까 하다가 엥 하고 찔렀는데 선순이가 살아있는 것을 조금만 더 밝혀 찾아봤으면 알 수 있는 거를 그냥 낙찰 받은 경우인데 단독이더라. 이런 비아냥적인 강의도 있었고 그 다음에 특수물건에 하나 넣어주세요. 물찬지야.
어제 아침에
임장 갔는데 네. 물찬지야도 싸다고 받으면 특수물건
아, 그것도 특수물건 취급해주죠.
못 고치면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시야에 따라서 좋은 물건이 선정이 달라지는
근데
이제 거죠.
원래 그 지하나 반지하는 일반 다른 분들한테도 이미 특수물건 아닌가요?
아 근데 지금 제가 봐도요
네.
반지하는 특수물건이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아니 근데 은행에서도 그걸 왜 이해를 하냐면요. 반지하는 대출이 되는데도 있고 안 되는데도 따로 정해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반지하는 맞아요, 아예 맞아요, 취급을 안 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해서 한번 미역 당한 적 있어요.
네?
대출을
아니요.
왜요?
왜냐면은 대출을 하는 은행들은요.
네.
기본적인 생긴 게 회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본 전제가 깔려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반지하는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네.
아니 낙찰률들 보세요.
네.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받는 거고 대신 잘만 수리하고 지성화 시킨다 그러면 채광도 잘 들게 하고 지성화를 시킨다 그러면 일반 물건 좋은 물건이 될 수 있는 거고 임대도 임대가 부족한 지역은 그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너무 정보를 많이 빼가나 그
아닙니다. 뭐 이미 아시는 분은 다
괜찮죠.
많이 밝혀지긴 했는데 네. 어제 아침에 이제 명도 협상으로 갔는데
네.
물 찾더라고요. 딱 뭐 길게 설명 안 할게요. 물 찾는데 아 이거 웬만한 사람이 낙찰 받았으면 애 먹겠다. 입구가
그렇지.
젖어가지고 이렇게 물이 쭉쭉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저 건기잖아요. 요즘 뭐 장마도 그렇게
이제 다음 주 정도 장마 오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는데도 바닥에 물이 차 있다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사는 사람들이 힘들었겠네.
네. 아, 아니, 사는 사람 힘들진 않아요. 힘들면 빨리 나가야지. 왜 안 나가고 있어요?
아이, 진짜.
근데 반지하는 좀 어둠침침하고 안 좋지 않아요?
아, 그래야 좋은 거야. 아, 복성해야 돼. 하여튼, 그건 그렇고. 자, 그래서, 그렇구나. 질문 잘하시네요. 또 뭐
아니 네.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니까 모르는 게 또 워낙 많아서 아 아니에요 별 말씀.
아, 요즘 업무가 과증하셔서 좀 짜증 나잖아. 근데 이제 좀 상대가 저와 같이 털털한 사람은 아니고 좀 괜찮잖아.
그러면 네. 정말 그 깜짝 놀라실 질문 하나 할게요. 뭐 이런 걸 네네. 물어보나 KB 시세가 뭐예요?
KB 시세요?
그거 궁금할 수 네. 있다. 맞다. 네.
국민은행 시세예요, 이게?
대출 뭐 하게 되면 무조건 대출 낙찰 금액의 80% 나온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을 곳도 네. 있고. 네. 그냥 단순하게 KB 시세가 뭐냐?
네. 국민은행 뭐 시세.
맞아요, 맞아요. 아니, 저기, 국민은행이라는 네. 네. KB은행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요. 국민은행이 나와요.
네.
국민은행에 보면은 매물이 있고, 매물 옆에 이제 시세라는 그, 네. 시세라는 칸이 있는데요.
네.
거기를 그냥 KB 시세라고 해요. 왜냐면 은행들은 기준점을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기준점을. 왜냐면 그렇죠. 이 시세가 얼마라는지에 대한 기준점을 못 잡아요.
네.
근데 국민은행 시세라는 거를 기준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은행에서 자체로 이런 거를 계속 그렇죠. 이렇게 파악해서 올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시세 변동인데 그것도 원래는 정확하지 않은 게요.
네.
그 시세라는 게 주변에 있는 부동산을 일정 부분 지정을 해요.
네.
국민은행 지점 뭐 부동산이라는 식으로. 그럼 거기에서 몇 개를 선별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시세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한가, 중간가, 일반가, 상한가 이렇게 정해놔요.
네.
근데 대출 기준은 무조건 보게 되면은 일반가 기준으로 해서 일반가에 곱하기 70%
네.
이게 대출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네.
일반인은 놀랬다니까 이거 공부를 딱 하다 보니까 KB 시세 딱 나오니까 KBS 공영방송 시청료를 부과하는
그건 아니고 그래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더 그러면 KB 네. 시세가 있으면 우리 시세도 있나요? 하나 시세 이런 거 있나요?
아 그러진 않아요.
KB 국민은행만
그러니까 보통 각 예. 은행별로 해가지고 감정을 따로 부탁을 해요. 왜냐면 네. KB 시세가 없는 것들 왜냐면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KB 시세가 등재가
네.
안 돼요.
네.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를 매겨야 되거든요.
네.
각 은행별로 감정평가사들이 있어요. 그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되면은 감정이 네. 얼마 나옵니다. 그러면 그 네. 감정가에 뭐 70% 대출이 되는데요. 네. 각 은행별로 감정평가사들도 다 다를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감정막 했더니 만약에 뭐 2억이 나왔다.
네.
근데 다른 은행이 말했더니 2억 2천이 나왔다.
네.
그러면 2억 2천에 70%라면 대출이 더 많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네.
뭐 여러 군데 대출을 문의하는데. 근데 감정을 매기는 것도요. 감정사들도 일정 부분 페널티가 있어요. 대출을 많이 했을 때 문제가 됐을 경우는.
아.
그래서 기존에 감정 매긴 거를 무시를 못 해요. 기준점이 그 기준점에서 크게 편차가 생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감정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요.
네.
탁상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네.
여러 군데 탁상 감정을 의뢰해보고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곳에 감정 의뢰를 해야 돼요.
이해가세요?
말은 이해가 가는데. 네. 그래서 그런 작업은
조금 시키는 의미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는데 빌보드 차트라고 혹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죠?
네네.
노래를 감정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순위 감정.
네.
그러면 싸이라는 그 가수가 그 뭐 이렇게 이게 모범적이지 않은 노래가 거기 가서 굉장히 어필이 됐잖아요. 미국에
네.
가서. 그래서 빌보드 차트 1위를 하려고 네. 난리를 쳤잖아요.
네.
하여튼 이런 것이 있는데
네.
어제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포구 중동의 아파트가
네.
그 감정가 100%는 3억 3천인데요.
네.
브랜드 아파트인데
네.
어제 낙찰은 4억 99만 네. 얼마였어요.
네.
그러면 이게 시세 감정을 지금 시점에다 딱 두면 4억이 맞아요.
네.
그런데 아마 상당히 많이 응찰하셨더라고요.
네.
감정 100%가 3억 3천인데도
네.
응찰자도 많았고
네.
실제 낙찰자도 4억을 넘겼어요.
네.
자, 이런 걸 보면
네.
야, 저걸 감정을 잘했다고 해야 되나, 뭐 했다고 해야 되나, 이런 의심도 좀 들더라고요.
아, 3억 3천을 감정한
예,
그걸 잘했다고 봐야 되나, 못했다고 봐야 되나.
최근인가요?
2014 사건이니까 뭐 작년쯤 했겠죠.
그렇죠.
네. 2014면
뭐 네, 그리고 시세가 올랐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그 부동산 좀 하시는 분들 제일 좋아하는 말씀 한정 매물. 잘 안 나오는 매물.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그렇죠. 물건이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자 이럴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감정 시세는 4억인데 네. 캐비 시세가 4억이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네.
감정은 3억 3천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대출이 3억 3천 기준이 아니라 4억 기준으로 대출이 나온다는 거죠.
네.
야 얼마나 좋아.
아니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왜냐면 KB 시세하고 감정하고 비교를 했을 때 KB 시세가 있는 거는 KB 시세 기준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KB 시세가 높은 지역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가자동이 저기 뭐 고향 쪽에 가자 마을이라든지 이쪽에는 원래 그쪽 부동산 쪽에서 어떠한 연유를 해가지고 감정이 높이 잡혀 있고 분양가가 네. 높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감정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은. 왜냐면 낙찰은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가질 수가 있어요.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뭐 대출 비율 같은 거를 미리 알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자금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은 가지고 있죠, 충분히.
이쯤 되면 일반인께서는 아마 아, 내가 종잣돈이 얼마야지 저런 말씀을 실제 응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아직은 뭐 그런 생각까지 안 합니다. 근데
정말 단순한데 그거를 고민할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냥 자 여기서 우리나라에 그 모두 있는 아파트 빌라들을 담보대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그냥 딱 변동 없어요. 그냥 딱 설명드릴게요.
네.
아파트는 KB 시세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KB 시세의 70% 그럼 네. 내가 낙찰을 받았으면 낙찰 가격의 80%
네.
둘 중에 네. 비교를 했을 때 작은 금액이 네. 대출이 네. 가능한 금액이에요.
네.
끝.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자,
네.
우리나라의 모든 빌라들 있잖아요.
네.
빌라들은 법원에 감정이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럼 법원 감정 가격의 70% 그럼 낙찰 받은 금액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낙찰 가격의 80% 두 중에 비교해서 더 낮은 금액이 대출 가능한 금액입니다. 딱 끝. 변동 사항 없습니다.
네.
자, 기준점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 더 드린다 그러면요. 낙찰가의 80%에서 90%까지 올라가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은행에 따라 가지고 최대 90% 낙찰가에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대출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여유롭게 대출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게 낫기 때문에 무조건 80% 잡고 낙찰 기준을 잡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자금적인 여유가 충분히 생길 거니까. 그렇게
낙찰의
보시면 더 이상 뭐 답하고 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뭐 이런 것들은 보실 필요도 없고요.
네.
그게
아,
기준입니다. 자금 계획상.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면 낙찰의 80% 또는 법원 감정가의 70% 중 낮은 거라고
그렇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낙찰의 80%도 100% 믿고 있으면 안 되네요. 경우에 따라서.
그렇죠. 아니 KB 시세라든지 법사가의 70%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둘 다 기준. 그러니까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내가 될까 안 될까 고민할 필요도 없으세요. 자, 그 중에 신용등급 어쨌든 7등급 기준 잡을게요. 자기가
네.
7등급 기준 안에 드시면 되고요.
네.
소득,
네.
증빙,
네.
DTI, 아파트는 DTI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네. 빌라나 주택 같은 게 DTI를 보지 않아요. 근데 은행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 DTI를 보자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가 정말로 연봉이 5천이다 그러면 5억까지 대출이 되는 거고요.
네.
내가 카드 사용을 한 2,500 정도 한다 그러면은 5억까지 대출이 되는 거라 보시면 되고
네.
건강보험료를 내가 한 15만 원 정도 낸다라고
네.
하신다게 되면은 내가 4억 정도까지 좀
네.
그냥 여유롭게 4억 정도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DTI 기준으로.
여기서 잠깐 일반인께서는 조금 혼돈할 수 있어서 제가 첨삭을 넣을게요.
네.
KB시세, KB시세 자꾸 이러는 것은 그 은행에서 뭐 우리 쪽으로 여신, 수신을 많이 해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고 그 회사가 선두적으로 빅 데이터를 만든 거죠. 전국의 아파트 시세가 대략적으로
네.
근데 뭐 이제 짓는 아파트 시세 못했고
네.
또 나홀로 못했고 그랬겠죠. 그러나
네, 네.
어지간한 브랜드나 군을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는 집합건물인데 가격을 싹 넣었죠. 이게 데이터는 데이터인데 빅 데이터다. 그 다음에 DTI 잠깐 혼돈하시죠?
뭐 이거 뭐 신용
아 그게 DTI인데 영어 네. 선생님이니까 영어로 네. 알려드릴게.
네.
앞에 D가 빚의 네. 약자예요. Debit.
네.
아시죠?
네.
네. 그 다음에 뒤에 I가 Income.
네, 네.
소득 대비 부채.
네, 네.
맞죠?
네.
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저도 헷갈렸어요. 아유 DTI가 뭔지 LTV가 뭔지 나도 알게 뭐야 그랬는데 외우기가 쉬운 어려우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면 제가 안 그래도 네. 법사과가 뭔가 그랬더니 법사과가 결국은 법원 감정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사이트에 보면은 법원 감정과가 1억이다.
그렇죠.
나오는 그게 법사과.
네. 네.
그리고 이제 KB시세라는 건 이제 국민은행 사이트를 들어가서 그 지역에 그 물건에 대충 시세 나온 걸 보고 그게 KB시세다.
그렇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대충이 안 나오고.
대충이 안 나오고.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거기 보면 클릭을 하게 되면은 평수별로 해서 평수에 뭐 정확하게 몇 제곱미터까지 딱 나와 있어요. 그게 전용면적, 공용면적 부분에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아파트 한정.
예,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빌라는 안 나오니까 감정가 인정할 그렇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감정가 공부를 하실 거예요. 경매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 그러면 네. 그 제가 작년에 여기 저 우리 사무장님이 소속하셨던 카페에서
네.
원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있었는데 사석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날 어떤 물건을 보여줬거든요. 제
네.
지인한테 그랬더니
네.
지인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실제 가서 감정을 구두로 물어보니까 아, 그 가격이 안 나온다. 근데 왜 법사 감정이 높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네. 이분이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감정이란 걸 한 세 가지를 보자.
네.
경매를 응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사 감정.
네.
그 다음에 시세.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게 얼마짜리냐고 묻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가격이 아니라 가치다.
네.
이런 말도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이분이 좀 전남분인데 그런
네.
말씀 좀 잘하세요. 미국 놈 좋아하는 감정. 네. 그 집이 현재 월세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네. 네. 그건 부동산에다가?
그 부동산이 현재
그 동네?
월세화 시켰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 네. 집이냐.
네.
부동산이냐.
네.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자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는 이제 지났고
네.
그 부동산이
네.
그 얼마의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느냐가 더 정확한 감정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는 그 동네 이제
자,
그
이것을 세 가지를 네. 결국에는 응찰자가 머릿속에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조금 공부하시면 이런 일이 있어요. 아우 멘토 되는 분이 분명히 생기는데 그분한테
네.
아우 중개사한테 갔더니 이게 얼마인데요? 왜 멘토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네.
요즘 신입사원들 그런 말씀 잘 하신다면서요? 저기 서울여대 교수님 말씀하시지. 부장님도 처음부터 부장님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경매 공부하다 네. 보면 자기 멘토한테 대들어요, 대들어. 그래서 뜻이 감정이라는 것에, 아니, 이게 실제 공손하시고 태도가 좋아서 그렇지, 좀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멘토님 이상하잖아요. 왜 감정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 그런 얘기 좀 할 수 있게 누가 멘토인지 좀 네. 일단 한번 나타나 보라고
이렇게 좀 되는데, 근데 멘토가 감정을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혼돈이 올 때 조금
네.
우리가 지듯이 참고 사실은 감정이 부풀어진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저평가 된 것이 자기한테는 호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까지 어떻게 다 알려주냐고.
그렇죠.
창원 지방법원 법원장님께서 그 김여사 스토리를 말씀할 때 제가 정말 오늘 놀랐어요. 어떤 거냐. 강원도 길을 포니를 몰고 가시는 옛날
네.
포니를 몰고 가면서 강원도 길을 갈 때 강원도에 야간 주행을 할 때 그 구부렁구부렁 길을 가다 보면 전조등을 하이빔
네.
상향을 킬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죠.
그것도
네.
산길이 길게 구부러져서 계속 가니까
그렇죠.
반대편 차량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김 여사님은 운전면허는 땄지만
네.
매뉴얼을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왼쪽 레바, 전조등 레바를 항상 올려야 되는데 올리다 보면 힘들면 또 내리면 다시 일반 등으로 가잖아요.
아, 폰은 그랬어요?
계속, 아, 폰이 아니라 다른 차도 그렇죠.
이렇게 켜놓지 않나? 네,
계속 하이빔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지켜보는 남편이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해도
네.
현대는 참 차도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고 정회장도 나쁜 사람이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 남편께서 알고 있어도 못 알려준다고요. 그러다가 참다 어느 시점에 여보 그 전조등 레바를 밑으로만 내려봐. 그러면 항시 상향이 돼.
그래,
그걸 왜
이제
알려주고
거지.
그래. 당신이 화내는데 어떻게 알려주냐고. 이런 장면이 경매를 공부하다 보면 나오니까 일반인께서 질문하는 것도 좋은데 조금은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매뉴얼대로 차분히 공부한 사람과 면허 따가지고 막 운전한 사람의 차이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 오늘 제가 그 지방법원 법원장께서 그 말씀하시는 게 너무 좋아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게 그분 말씀 중에 나온 얘기예요?
예, 나왔어요. 1시간 아, 20분짜리. 네, 아, 그래요?
반론을 제기합니다.
네. 예. 아, 멋있다. 반론을 나 이런 거 좋더라. 예.
저는 생각해봤을 때 이제 뭐 누군가가 어떤 정보나 이런 좋은 내용들을 전달해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실천을 하는 사람은 어쨌든 맨땅에 헤딩이라고 할 수는 그렇죠. 있겠지만 실습을 통해 가지고 체화할 수 있는 게 더 오래가고 몸에 체득이 맞습니다. 되는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백날 얘기를 막 이렇게 이렇게 했다 하라고 해도 네가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투자 사기.
예.
투자 사기. 너 지금 사기 당하고 있는 거야.
예.
너 지금 당하고 있는 거라고.
예.
근데 그거를 자기도 알고는 있는데
예.
그러면서도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한테 넌 사기 당한다고 계속 얘기해봐야 그 당사자는 그러든 말든 사기 당할 거예요.
예.
근데 막상 당하고 나면 그 말이 그때서야 들린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경험이라는 거를 해봐야지만이 아는 거기 때문에 경매도 왜냐면 차근차근 단계라는 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계속 꾸준히 하겠다라는 의사만 있다 그러면 낙찰을 받아보기 전에는 이게 경매의 메리트가 뭔지 경매가 뭔지 몰라요. 공부만 해서는 솔직히 정말로 큰 비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매는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번 해보고 나면 아 이게 괜찮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떻게 들어가는 절차라는 게 하고 난 뒤에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게 같이 접목이 빨라요. 솔직히 빠르긴 빨라요. 대출 내가 맨날 어떻게 하는지 남한테 무리하면 모르듯이 자기가 한번 해보면서 따라가면서 해보면 아 요렇게 되는구나 머릿속에 빨리 들어오듯이.
네.
그래서 저는 해봐야 안다고 생각하는 구조. 얘기보다도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
설거지에 대한 이론을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손에 직접 계면활성제를 붙이고 설거지하는 사람이 접시도 더 잘 깨져먹고 못 닦았다 잘 닦았다 평가받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자본이 좀 자기가 운용할 수 있는 게 마음 편한 돈이 있으면 모르는데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낙찰도 받아봤고요. 뭐 저희 집 경우지만 저희 애들 아빠랑 예, 뭐 브로커 도움도 받고.
많이 하셨네요,
아, 정말로 경매 시작됐다는 말 듣고 거의 1년 가까이를
스트레스 엄청 받으셨겠네요.
예, 처음으로 막 공부하게 되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에이. 알아보게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그래서 그때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저한테 잘 됐고 또 결과적으로 또 신부장님 만나서 지금 제가 참 재밌는 길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는 더 지나봐야 알 일이고 예 그렇긴 한데
그때 돈이 많아서 얼마 정도의 경매를 하신 거예요?
저희 아 아니 저희 집은 뭐 부담
보증금
없고.
보증금 입찰 보증금
입찰 보증금 예 그때 뭐 그 아주 작은 거예요 말씀드리기 창피하고
아 그러니까요 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보다 보니 본의 아니게 관계하게 되고 보다 보니 지금 이제 은행 대출을 받아서라도 소액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제가 또 조금 기질이 또 조금 빨리 움직이는 편이라
지름신 기운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 말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좀 참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 이렇게 처음으로 뭐 카페 이런 데도 가입을 하게 됐고 강의도 또 유료 강의도 듣게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섭고
알면 할수록
예, 함부로 하면 그렇겠죠. 안 되겠다. 또 그리고 먼저 하신 분들 중에 초반에 이제 실패 사례 같은 것들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해 주시는 거 들어보면 딱 저렇게 생겼거든요, 제가. 예, 그런 걸 보게 되다 보니까 뭐 여윳돈이 많으면 뭐 해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배우면 좋겠지만 얼마 안 되는 돈이 또 그게 나만의 돈이 아니고 가족의 돈이다 보니까 내가 힘들어진다는 건 우리 가족이 힘들어진다는 건데
맞아요, 맞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막 질러보는 건 아니다 싶어서 지금 굉장히
아니에요, 이제
참으려고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이제부터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본인한테 유리한 것만 이제 취득을 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가
선생님한테는 문의도 않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혼자
정보를 다 모든 정보망을 폐쇄를 시킨 다음에 오로지 나만의 선택에 의해서 끝나도록 이제
그렇게 돼요?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아, 아니요. 근데 저는 계속 이쪽 일을 하고 있지만
네.
하면 할수록 더한 게요. 주변의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걸 더 느껴요.
그럴 것 같아요.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은 없어요. 만약에 네. 돈을 벌고 싶다라든지
네.
부를 축적하고 싶다 그러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해주세요.
네네. 뭐 잘 해드릴 것
정보든 아니면은 어떤 네. 노하우든 모든 것들은요. 네. 혼자 알아가는 것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알아가는 게 네. 훨씬 습득도 빠르고 네. 길도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단순하게 얘기해가지고 주변에 돈 있는 분들 한두 분은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돈을 버는 방법을 안다라는 거죠.
네.
돈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네. 어떻게 하면 돈이 될 건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저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해요. 하지만 네. 그 사람들은 네.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그 보직에 맞아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까지도 실행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러겠죠. 네.
근데 우리는 실행까지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냥 가물가물 하면서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하고 돈을 못 벌고 생각만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돈도 돈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 신부장님 같이 임장 가고요 뭐 이런 전화는 좀 솔직히 많이 받아요. 근데 임장 같이 온 분 없어요.
아 말 뿐이더라.
같이 가고 싶다라는 네. 건가요? 아. 그럼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고 싶어 할걸요?
제 옆에서 제 옆자리에서 3일 이상 제가 하는 잔소리 들으면서 버티는 분은 최근에 제가 한 달 사이에 한 서너 개 낙찰 받게끔 도와드린 그분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다 인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현업이 있기 때문에 바쁘고 지식 습득원으라고 하려는 시간조차도 힘들고 그다음에 또 집중 몰입이 안 되고 현실감이 안 나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하게 임장 활동이라는 걸 패키지를 만들어 줄 수 없잖아요. 나는 내만의 생활로 그냥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특별할 수가 없지요. 몸이 건조하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그렇게 편하게 하시는데 시간이 있고 여기에 몰입할 수 있는 체력도 좀 돼야 되고 가정에서도 용서가 좀 돼야 되고
그렇죠. 이해가 돼야 되죠.
남자 편이든 여성 편이든 간에 네, 가정에서도 네. 이해가 돼야 되고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만 서편제에서 딸아이가 득음을 하기 위해서 눈을 멀게 하잖아요. 이 비유를 좀 하면 안 됩니다만
잔인하세요. 너무 잔인하세요.
솔직히 세멘트 피곤해서 졸릴 때 현장에서 세멘트 베고 자니까 저도 좀 방바닥 알았지. 이게 공짜로 됐겠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박 사무장님이 좀 편하게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지름신 끼가 있는 분이 맞긴 맞아요. 맞는데
이제 나야. 내가 생성이 된 거야.
사나운 강아지 코찬등 성할란 없다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멘토들이 많으시면
좀 더 시뮬레이션을 조금 하는 것이 더 좋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변에 예. 계속 문의하시면서 그리고
그래서 말씀 나온 김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저만의 케이스가 아니라 비단 이제 저처럼 그리고 또 제가 가서 카페에 이렇게 그 오프라인 강의 들어보니까 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젊은 분들 또 다 그게 유료잖아요. 최소 몇만 원짜리 한 번 강의에 또 내가 그래서 어떤 분은 한 번은 또 이제 그 디프리 이제 가시다가 이제 우산이 없으셨는데 비가 좀 와서 우산을 이렇게 씌워드렸더니 저한테 아 진짜 제가 보기엔 평범한 주부님이셨거든요. 근데 벌써 몇 년을 이렇게 여기 계셨고 어느 분 강의는 꼭 들으세요. 우산 한번 씌워줬는데 이제 고마워서 저한테 제가 이제 저 잘 몰라요. 이제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어느 분 강의는 꼭 들으시고요. 어쩌고요 저쩌고 얘기해 주시는데 나는 우산 한번 씌워주고 속으로 뭐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뭐야 싶은 게 아줌마가 아니고 아가씨가 아니고 옆에 앉은 아가씨 한 명은 뭐 이번에 아파트를 어떻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저쩌고 나 속으로 아 뭐야 세상이 정말
여기는 화성이냐?
아, 근데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소문에 현혹되지 마세요.
소문에 현혹?
예를 들어서 그분이 뭐 아파트를 얼마짜리 받아서 얼마의 수익을 얻었다라는 거 직접 보신 건 없으시잖아요. 그런 게 또 있어요. 왜냐면 나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든 이런 거 남한테 잘 안 알려주고 싶은 것도 첫 번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내가 소득이 있다라는 거 아니면 내 소득에 대해서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지.
네.
내가 손해를 봤다는 얘기는 남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가 전부 다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기만 듣고 그 사람이 부럽다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요. 나보다 못할 수도 있고 나보다 잘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자기 주관점을 가지고 차근히 하다 보면 되는 거지. 당장 그 사람보다 경쟁심이 있어가지고 난 쟤보다 더 나아야 되니까 지금 당장 접근해서 빨리 낙찰 받아야 돼. 이런 조급함을 버리라는 거죠.
아 설마 그렇게 조급할까요? 누가?
완전히
초보가?
완전히 다른 비유를 할게요. 네. 일반인께서 소유하신 차량이 네. 아주 귀한 모델이에요.
아 바꿨어요? 네. 얼마 전에
예전 모델이 아반이떼 아반떼였거든요. 그런데 제 차량도 같은 H사 건데 많이 노후됐죠. 저 만나서 많이 망가졌는데 제가 동선이 좀 길지 않습니까? 제 밴드에 보시면 뭐 화곡동에서 일어나서 연희동 갔다가 뭐 중화동 갔다 용산 가서 뭘 치웠다가 다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저도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했던 나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큰 차량에 16단 기어까지 만졌었는데 그때마다 기어를 한 번 넣을 때마다 저도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제가 운전하고 이럴 때는 목표점과 여기서 이 차량이 어떤 효율적인 물건을 어떻게 실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타임쉐어링만 생각을 하지 옆에 차량이 벤츠다 아우디다 동그라미 4개다 이런 거 안 따지는데 조금 시야를 달리한 뭐 제 주변에 나이가 어린 사람이 이런 사람을 보면 차량 의식을 엄청나게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저도 그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테크라는 것이 뭐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노후가 편하다 뭐한다 하시는데 정작 어느 정도 수성을 하신 분들은 오히려 노년이 될수록 계급이나 돈 따지지 말고 너가 어렸을 때 같이 놀았던 친구들한테 잘하고 이러면 노년이 심심하지가 않고 좋다. 우리는 재테크만 얘기하는데 노년이 돈이 있으면 뭐할 거야. 그런 대화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좋아하냐면 내가 화물차만 8년 해서 그 오지랖 떨었던 이 사람이 그래도 이거 공부하니까 자본주의가 인류의 역사가 1시간이라면 59분 이후에 나온 게 캐피탈리즘인데 이거를 내가 배우면서 야 내가 모르는 세계를 배우면서 정말 재밌다. 또 내가 나이가 60이 넘어서도 이런 대화가 될 것 같구나. 내가 알아듣는다. 아 행복하다. 저는 이것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 돈 모은 거 없고 성공한 사례 아니거든요. 근데 강의를 하면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왜 자본제를 만나면서 사람들이 다 예민해지고 자 우리 일반인께서 지나다가 저하고 복도에서 약간 어깨를 쳤을 때 서로 죄송합니다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잖아요.
네.
근데 승용차 선생님 네. 승용차 내 거 화물차가 둘이 가다 만나서
죄송합니다 안 되죠.
부딪혔을 때는 이게 왜 안 될까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자본제 때문입니다.
자본제 충돌이거든요. 네. 네. 서로의 손상이 금액이 환산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경매도 자본제를 다루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내가 크게 자본적으로 네. 손실이 갈 수 있으니까 좀 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데
네.
누가 이렇게 해서 취득했다.
네.
일부에선 지분 경매를 양아치 경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본인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인성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렇듯이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기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초보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네.
경매라는 게 관심은 있다. 그래 나도 좀 해보고 싶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가장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아, 레슨을 지금 공용화시켜서 듣고 싶다?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 아, 선배니까
역시 네. 목적의식이 뚜렷하십니다. 요걸 녹음하셔서 네. 집에 가서 5번 이상 들으면 이제 완전히
아니 뭐 저만 듣나요? 들으시는 분들이 또 도움되시는 분이 있으면 좋죠.
전국의 일반인을 대표해서
아 그렇죠. 그럼 이제 일반인이라니까요. 네.
아 뭐 경매 공부를 네.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예. 예를 들어 저처럼 처음 이제 이렇게 발은 담궜지만 이게 맞는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제대로 가고 있는
그렇지.
예를 들어 뭐 내가 지금 이렇게 큰
근데 먼저 안 밝히셨잖아요.
당하고 있는
집이
건지.
경매당에서 배웠다 했는데 이제 어느 네. 과정을 어느 정도 공부했다는 건 말씀.
아 그걸 떠나서 그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 초보 입장에서 아, 이게 맞는지
일반적인 초보
예예 예.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예.
근데 이것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네.
어떤 물건이 답이라는 거 없듯이
아, 네.
경매 공부도 자기만의 스타일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뭐라도.
뭐 공부하는 방식들도 다 다르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럼 구체적으로 카페에 가입해서.
자,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요. 누구든지 믿을 수는 솔직히 없습니다. 경매 카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고의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이제 뭐 경매라든지 이런 걸 가르쳐주면서 전 정말 전문가세요. 금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이제 얻으려고 하는 사람. 왜냐면 자기는 돈이 없고 옆에 있는 사람 돈이 있어 보니까 그 사람 경매를 가르쳐주고 신뢰를 얻은 다음에 자기가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편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할 거는 이제 자기의 돈, 자기의 투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서 투자를 해야지 손실이 없는 거죠. 근데 투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손실도 있을 수 있고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건데 그 책임 자체는 본인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더라도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절대 남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해가지고 투자한다는 거는 손실을 감내하고 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보여져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카페든 어떤 동호회든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공부하고 배우는 과정들은 참 좋은데요.
네.
거기서 투자를 할 때는 정확하게 자기가 인지를 하고 투자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서 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깊이 있게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리고 또 그러면은 뭐 유료 강의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코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강하고 찾아다니면서 듣고
저도 이렇게. 강의 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은 없으시고
부정적인 시각 아니에요. 내가 나도 모르는 부분들이 다들 또 다른 시각들을 바라보는 게 있거든요. 제 시각도 있고 뭐 지금 이제 그 진행하시는 분 시각도 있고 다 틀린데 저도 가끔씩 뭐 MPL 강의 같은 데 가가지고 뭔 강의를 또 하시나? 뭐 얼마짜리 강의인데 또 저렇게 하시나 해서 궁금해서도 가끔씩 염탐이라고들 하시죠.
아, 돈 내고 염탐.
근데 뭐 다 그러실 거예요. 경매 강의, 경매를 좀 배웠다는 분들은 한 번씩 가서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한 번도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궁금하잖아요. 내가 아는 지식은 이 정도인데 남들은 어떤 강의를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할까? 궁금하시면 보고 싶잖아요.
오늘 아침에 내가 유튜브에서 봤던 게 굉장히 좋았던 단어가 바로 이 장면이에요. 오늘 현업에 계신 상당한 위치의 사무장님과 일반인이 나왔잖아요. 그분 이제 강사님 말씀하신 것이 현대는 러닝과 언러닝이 있어야 된다. 배우고 학습하지만 이게 내가 배우지 않았던 시야에서는 또 저런 면을 내가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역산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은 뭐 모 카페에 가서 강의를 들으러 갔더니 배울 거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사실은 초급 강의를 제가 듣잖아요. 제가 실력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시간을 좀 걸렸잖아요. 습득어는 감도가 좀 세요, 솔직히. 현장을 좀 저는 좀 그래도 2년 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사가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 태도랄지 말씀하는 태도랄지 아니면 현장의 어떤 사진이랄지 뭐 인테리어 교육을 이게 갔다든지 할 때 제가 느끼는 감도는 좀 틀리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갈수록 이게 좀 더 세지는 것이 있어요.
아 맞아. 그리고 지금 초보자들이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 저도 전업 경매라는 걸 거쳐서 움직였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직장을 다니면서 경매라는 게 너무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막 돈이 될 것 같고 한 번만 뭐 2, 3천만 원 툭툭 떨어질 것 같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이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웬 주식할 때처럼 비슷한 거죠.
아 머릿속에 그것만 있고
그래서 막 그랬었는데 막상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경매에 딱 뛰어드는 순간 물건을 하나 잡으니까 4천 정도가 들어가고 두 개를 잡으니까 8천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현금을 제가 그때 당시 한 1억 정도로 들고 있는데 거의 생활비도 써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안 팔리게 되면 묶이게 되고 그런 생각들이 하다 보니까 아차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고정비용이라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2천을 만약에 벌었어요. 근데 회사 다닐 때는 물건 안에서 2천을 본다? 내가 연봉이 3천이면 2천을 보게 되면 연봉에 거의 뭐 70% 80%를 버는 구조인데 경매도 먹고 살지 않을까 생각해서 나왔는데 하다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업을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이 만약에 뭐 초보자들이라든지 중급자들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예전에 이제 월세 관련된 책을 쓰신 분이 그런 얘기 했지만 나는 뭐 월세가 있다. 그렇게 해서 뭐 고정비용이 300에 400 정도 들어오시면 모를까. 아니면은 뭐 굳이 제가 전업 경매를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주말 임장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원이 몰차내가지고 입찰 보러 가도 되잖아요. 거기 꼭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요. 1년에 한두 건만 하면 되거든요.
아유, 얼마나 좋아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직업이 좋아요. 근데 어떤 물건을 저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며칠 고민하시더만 제가요 한 달에 옷을 좀 사느라고, 여성이었거든요. 옷을 사느라고 돈을 좀 썼는데, 옷 한 두 벌 안 사면 될 것 같아요.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네, 엄격하게 수익률을 따져보면 알거든요. 그 정도까지 갔다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현업이 있으신 분은 정말 경매는 큰 메리트죠.
그럼요.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한다고 고지를 했더니
네.
유력이 딱 한 분이 오셨어요. 유리로. 그러니까 그분은 네. 땡 잡았지. 1대1을 네. 했는데
네.
그분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 개인 밴드 가입시켰는데
네.
뭐 이것저것 다 해서 올빵 해가지고 좋은 직장도 있었는데 그 PC방에서 다 날라갔대요. 그러다가 아. 이제 현업으로 뭘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수제 돈가스 집을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건너편에는 커피숍을 이렇게 하시는 분을 발견을 했대요.
네.
근데 자기는 열심히 하니까 자기는 돈을 번대요.
네.
부부가.
네.
근데 커피숍에 있는 분은 수익이 안 보이나 이거예요. 딱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쵸.
입 내리고 알바하고 네. 종업원이. 근데 그 사람은 그래도 커피숍을 계속 하더라 이거예요. 좀 궁금하잖아요. 근데 물어보니까
어떻게 유지하느냐?
물어보니까 경매하는 네. 분이라 이거지.
아.
그러니까 커피숍은 나는 대로 적자가 나고 메꾸면서 또 자기 하는 사무실로 쓰고 이러니까 알려달라니까 안 알려주더래요. 자기는 열심히 일하는데 그러니까 현업이 있는 분이 경매를 공부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1년에 한두 개만 한다 하더라도 이건 엄청난 거죠. 퍼포먼스 보너스 연말에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같이 이렇게 화물차 그만두고 나왔다면 안 돼요. 저는 진짜 지금도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죠.
지금 알고 있는 거에 반만 내가 알고 있었다면 나는 그거 화물차 안 팔았어요. 시골에서 내 전용 주차장이 있는 주유소에 있었지. 거래선 다 있었지. 할 거 다 하면서 내가 실을 수 있는 화물 있었는데 아, 주말 임장 오면 뭐 서울에서 2박 3일 있다 간들 내 차량 운전한다 누가 뭐 손가락질할 사람 없었고 그러니까 현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전업은 저와 비슷한 인생을 사시는 분 저는 안 바랍니다.
네. 좀 크죠. 네.
근데 신 부장님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굉장히 바쁘시고 네. 엄청나게 주변에서
요즘
보면
바빠요, 요즘.
네, 엄청나게 많은 건수도 하시고 네. 또 그리고 굉장히 신나하세요.
그러니까 즐겁게 네, 사시는
신나게.
거.
아 이거 마취제 네. 맞아서 그래요.
아 주변에서 건강을 진짜 네. 염려할 정도로
전에 풀빵 팔 때는
진짜 마징가제트처럼.
저도 네. 이 그 뭐 팍 내용 같은 거 올리는 거 보면요.
네.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는데라는 자극제도 많이 돼요. 하시는 거 보면.
아, 그러십니까? 안 올려야 되겠다. 자, 아무튼, 시간이 한 시간을 딱 채웠어요.
아유, 네. 벌써 이렇게 됐어요?
네. 희한하죠. 나룻배에 네. 올라탔는데 어느덧?
네. 네. 네
한국에 다 도달한 그런 정도죠.
두서없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 너무 잘 흐르게 해주셔서.
네. 좋으신 분이었고. 다시 한번 오늘 같은 자리 언러닝과 러닝 두 분이 만난 것 같은 상황인데 참 보기 좋았습니다. 자 이로써 SFR 재테크 이야기 36편은 박호식 복과사무장님에 대해서 모시고 일반인 제니퍼께서 아주 초급적인 거를 질문하면서 답변을 잘 듣고
네.
제가 중간에 좀 끼어들어서 말을 좀 더 했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두 분 늦은 귀갓길 조심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